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15절에 보니까 해산 못하면 구원을 못 받네요. 독신이면 구원을 못 받는다. 11절에 보니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했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권사님 이제 주일 학교를 그만두셔. 이 구절에 근거하여서 여성 사역자 안수하고 안 하고 이 구절에 근거해서 물론 다른 구절도 가져오지만 교단별로 여성 사역자 안수 문제 그 분수령을 결정짓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해석적인 그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섯절을 짧은 시간이지만 상고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성경은 문맥적인 이해를 떠나서 특히 이러한 이례적으로 사용된 어떤 표현을 가지고 교리를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문맥은 어떤 문맥에서 시작되었는가? 2장 1절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8절에 보니까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9절 10절에는 여자들도 자기를 단장하는데 진주나 금 값진 옷이 아니라 정절로서 또 선행으로서 하기를 원한다. 이 세팅 자체가 예배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차분한 태도로 배우라. 그렇게 되어 있고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두 가지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가르치는 것 금지한다. 남자를 주관하는 것 금지한다. 1월 달에 우리가 수련회에 있는데 여기에 저와 함께 주강사로 섬기게 될 사역자도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남여 성도들에게 가르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여성 사역자들 조이스 마이어라든지 또 귀납적 성경연구로 유명한 프리셉트 성교회 케이 아스라든지 그런 분들은 탁월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만약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 여기에는 여자가 여자에게도 포함되지만 여자가 남자들에게 여기까지 만약에 염두에 둔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지금 그 진행되는 많은 사역들을 중단해야 돼요. 과연 그러한가 이것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라의 신약 헬라어의 본문은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neither nor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닌 이란 표현이에요. 헬라어로는 욱, 뭐뭐 있고 우대 이런 표현입니다. 몇 개 예를 먼저 들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70인역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내용을 헬라어로 옮긴 그 70인역에 보면은 이 욱 우대 형식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 개념인가? 졸지 아니하시는데 주무시기는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신다라고 하는 강조 표현이에요. 욱 우대 표현.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비진리로 말미암아 공격당할 지점에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옛날에 나를 진짜 사랑했는데 내가 신체적인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서 주려고 할 정도로 사랑했었는데 라고 하는 그 지점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업신여기는 것 하나 버리는 것 하나 이게 아니에요. 나를 향해서는 존중과 애정만 있었다 하는 표현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재물과 하나님 함께 섬기지 못한다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6장 20절 마태복음 6장 20절 거기는 너희가 쌓아둔 하늘 보화가 있는 그곳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헬라어를 보면은 욱 우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도둑질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지 못하는 그렇게 일어나시킬 수가 있어요. 도둑질은 가능한데 구멍을 뚫지는 못한다. 두 개 상반된 아니면은 병행된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을 문장 기법 가운데 이러한 것을 중언법이라 합니다. 두 말을 가지고 한 뜻을 강조하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가운데 death and honor 그런 표현이 있어요. 죽음과 명예. 사람이 옆에 가서 death and honor 그렇게 하면은 죽음 하나 따로 있고 honor 명예 따로 있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honorable death 명예스러운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조국 앞에 명예스러운 죽음을 헌신합니다라는 뜻이에요. death and honor. death가 죽음이 하나 개념이 있고 honor 하나 개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죽음이 와도 저는 조국을 위해서 명예를 택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영어적인 이 표현 방식으로는 헨다이어디스라고 합니다. 중언법이라고 해요. 헨다이어디스. 이것은 헬라어 엔디아두인이라는 표현에서 나왔습니다. 뭐뭐 안에 디아두인 one through two 두 개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의 개념을 강조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헨다이어디스예요. 이는 문장 기법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은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 허용하지 않는다.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하지 않는다. 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손을 놓아야 돼요. 여성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해 주신 보배입니다. 얼마나 똑똑하게 가르치고 얼마나 크게 기여하는지는 몰라요. 이 하나의 문장으로 말미암아서 만약에 그들로 하여금 사역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인 아니면 개념적인 어떤 뭔가 불편한 구석을 가지고 혹시 내가 주님께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될 어떤 선을 넘어서 그렇게 나서는가 정죄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한다면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것은 주님 앞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맥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헬라가 가지고 있는 이 해석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들여서 태클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나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자세로 가르치는 것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여성 사역자가 있는데 남자 위에 군림하려는 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이론으로 말미암아서 경쟁적으로 그 위에 우위적인 뭔가를 점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역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후 문장 관계를 보면은 1장 3절에 사도가 디모데를 에베소에 두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맹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게 말라고요. 또 4절에는 신하와 족보에 끊임없이 몰두하지 말라고요. 그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을 제한시켜라. 이 사람들은 7절에 보니까 1장 7절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런 유의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였는데 그 중에 19절 20절 후메네와 알렉산더도 있었고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었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개인일 수가 있고요. 몇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성 사역자 가운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주님 당시에 사도들의 사역 당시에 있는 특정한 문화적인 뭔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유니버셜하게 1세기뿐만 아니라 21세기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머리에 쓰고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면사포 같은 것을 흰 면사포를 쓰고 이렇게 조롯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 러시아 정교의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럼 그 러시아에 있는 그 교회는 순종을 했고 우리는 불순종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1세기 때의 관행과 지금 21세기의 관행적인 어떤 면에서 문화적으로 꼭 그것을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어떤 것인가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1절에서 15절에는 그러한 것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특징을 내포한 그래서 디모데에게 주는 그 명령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갈라내려고 합니다. 자, 13절, 14절 보십시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 하와가 그 후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이것은 에베소라는 도시에 만연한 신하와 족보 이야기를 빼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것을 강조한 이유를요. 에베소 교회에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익숙하게 들었던 내용이 뭔가 하면 하와가 여자가 아담보다 남자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들이에요. 제가 첫 시간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관광으로 인해서 살아가는데 그 근거는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전이라고 그랬어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이 아르테미스, 이제 로마식으로 표기하면은 다이아나예요. 다이아나, 아르테미스 똑같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을 웅장하게 지어놓고 사람들이 관광 상품으로 조그만 우상을 새기고 의복을 팔고 하면서 이 도시가 유지되어 가는데요. 이 아르테미스가 어떤 여신인가 하면 제우스와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최고 신이에요. 그들이 지중해 연안에 믿는 확신이에요.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 신도로 믿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확신은 제우스. 로마 말로 하면은 주피터가 최고 신이었어요. 그에게 본 부인 여신이 있는데 헤라라고 이 제우스가 레토라는 여신하고 동침합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뵈게 됩니다. 레토가요. 그 중에 하나가 아르테미스고 또 하나가 아폴로예요. 아폴로, 아폴론, 태양신. 먼저 아르테미스가 태어납니다. 여자가 먼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엄마가 자기 남동생 쌍둥이를 뵈고 있는데 그 쌍둥이의 미드와이프로서 조산을 돕습니다. 아니, 갓 태어나가 무슨 돕나? 신화 이야기, 신화. 그래서 사람들이 아폴로 신은 대단해요. 태양 다스리는 신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먼저 나왔다. 다른 신적 존재들보다 제우스가 최고 신이고 그의 아들인데 아르테미스가 먼저 나왔다. 그의 나오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 아데미 신전을 에베소에 모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돌이 하나 떨어지는데요. 그 돌과 함께 아데미 여신을 새겨놓고 큰 신전을 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식과 다산을 기원하는 방문객들의 그 발길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관업이 융성하게 되어 있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영험이 있는 아이 베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것을 사가십시오. 이러한 것이 행행했던 곳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남자신 아폴로보다 여자신 아르테미스가 먼저 나왔다. 13절 아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다. 14절 따라서 아까 아폴로와 아르테미스를 볼 때 여자가 남자보다 위에 있다. 14절 본문은 사도바울이 그럽니다. 아니다. 속임당해 죄에 빠진 것은 여자였다.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아주 많이 내포한 가운데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어떤 그 여자 사역자가 아마도 족보나 신화에 몰두한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그 티칭에 매료되어서 그가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거기 있는 남자 성도들에게 그냥 어떻게 달리 가르치는 데 있어서 소리를 높인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것을 아폴로 신보다 아르테미스가 위적이 있다 하는 질서와 관련된 무언가를 종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자세를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자세로 가르치는 것 허용하지 않는다. 단지 차분한 마음으로 너 가르칠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충실하게 가르치라 하는 그 명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요. 15절에 그 내용 다루기 전에 첫 번째 남녀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걸. 남녀 모두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녀. 두 번째 주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갖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요. 이 에베소란 도시에서 역사적인 뭔가 근거에서 사람 사이에 차등을 두는 그것은 하나님 세계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가치면에 있어서 경쟁구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종과 주인의 위계를 인정합니다. 신약성경에 나오죠? 아내와 남편의 위상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치적인 우위를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1등하고 우등하고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께서 어떠어떠한 조건이 맞게 되면은 아버지께 순복하게 되는 나중에 장차 일어날 무언가에 대해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분이 완성한 나라를 이렇게 드리는 자체 이것은 굴욕적인 서브미션 순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등하고 탁월하고 그 아들이 그보다 더 inferior 열세 있다든지 열등하다든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는 이러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를 한다든지 비교한다든지 열등감을 느낀다든지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누구의 지시를 받는다든지 순종한다, 순복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상하게 네거티브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죄가 들어온 세계관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각각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우열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자, 세 번째, 영적 은사의 배분에 남녀 차별을 두지 아니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어떤 사람이 이 은사를 쭉 나열하죠. 그게 아홉 개 나오는데 그 아홉 개 은사에 남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 배분에 있어서 남녀 차별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네 번째, 여자 성도가 남자 성도를 가르친, 지도한 예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리더십을 행사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에베소 교회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런데 그가 아는 글씨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하지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고 언변이 좋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부부, 근데 성경에서는 여자 이름이 좀처럼 앞으로 나오지 않는 그때 헬라 세계 관행을 보았을 때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영어로 이야기하면 브리실라. 네, 브리스킬라. 브리스킬라가 먼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아굴라는 브리스킬라가 가르칠 때 교재 나눠주고 칠판 닦고 이런 거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볼로하고 아굴라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한 팀이고요. 아볼로, 이 에베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아주 깊은 티칭을 받습니다. 그 결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 돼요. 그 영적인 영향을 받고. 27절 보십시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가야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있는 곳 아닙니까?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이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게 하였더니 그가 감에, 어디로요? 아가야 쪽으로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 유익을 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브리스길라가 잘 가르쳤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가 없었으면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 뒤에 성경으로 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그 논리적인 성경적인 그 탄탄함,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브리스길라의 깊은 티칭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표면적인 이해로 말미암아서 불편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 해석이 가지고 있는 그 파장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우리의 이 성경을 보는 해석적인 입장 자체도 아주 심각해야 되고요. 그것이 가져올 그 파장을 생각하면서 훨씬 더 겸손하게 주님의 심정을 구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를 요약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논리에 근거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위에 있다는 주장하는 자세로 가르치는 건 나는 허용하지 않는다. 오직 차분하게 이 내용에만 충실해서 가르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은 15절 한절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십시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출산 행위가 여성의 영혼 구원을 받는 개인적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 이것은 뭔가 독특한 어찌 보면은 자세한 성경 해석이 필요한 구절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이를 해산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무엇을 더해서 지켜서 라고 내가 구원을 쟁취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낳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지금 이 말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이란 표현을 주목해 주십시오. 자, 저는 이 구절을 지금 여러분과 한 10분 안에 설명을 하지만요. 이것과 관련된 논쟁, 그것은 여러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서로 진영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논박이 아주 치열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은 성경 해석 입장에서 어렵기로 유명하고요. 별의별 성경 해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어떤 사람 이렇게 해석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다, 그것을 짧은 시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만 제시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구원이라는 것을 봐주십시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있는 한 구절을 볼까요? 똑같은 책에 서신에 몇 장 뒤에 있는 것이니까 4장 16절에 보니까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됐어요. 만약에 디모데가 자기 영적 진보를 위해서 전심전력하지 않고 이 가르침에 성실하게 하지 못했을 때 그 자신과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이 안 된다?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을 이야기할까? 아니면 이것을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구원이 가지고 있는 구출함, 뭐뭐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보호됨,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배가 파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7장 19절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무슨 뜻일까? 이 구원이 구출이란 뜻입니다. 영혼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러한 공경에서 deliver, 구출되는 소망이 안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이란 말을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것은 두 개 다 가능한 해석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 그분의 진노의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세우셨다. 그 해석도 가능하고요. 심판이 집행이 될 때 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집행이 될 때 너희는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구출됨을 그 진노에서 보호하심을 입기 위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기서도 deliver 영혼의 구원 그것도 가능한 해석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가지 아니하고 구출됨 보호됨 다시 디모데전서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오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마지막 이 부분만 설명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시 봐주십시오.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해산이란 단어는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 있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할 때요. 아이를 배에서 해산하는 그 행위 자체, 출산하는 행위 자체만 의미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주부로서의 삶 전부를 가르친다라고 생각해요. 디모데 전서 5장 14절 잠시 한번 보십시오. 여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5장 14절 젊은이는 했는데 젊은 여자는 젊어서 과부가 된 자매는 이 말이에요. 문맥상으로는 교회에서 과부로 등록해서 챙기지 말고 시집 가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줍니다.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그래서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처방하는가 하면은 젊어서 과부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에게 대적에게 기회를 줄만한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기울이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자녀를 낳고 가사 일 돌보는데 전념함으로써 교회를 참소할 기회를 엿보는 사탄에게 원인 제공을 하지 않도록 권면해라. 여기에 아이를 낳는 이 표현이 다시 재혼해서 아이만 낳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돌보는 그 전체. 자, 이것을 아까 디모데전서 2장 15절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15절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는 이 표현을 많은 추석가들이 영혼의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접근을 합니다. 근데 저는 14절에 있는 여자가 속임을 받은 그 실수에서 보호를 받는 빠지지 않고 구출을 받는 의미로서 구원이라는 표현을 이 구절에서 적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를 견고히 붙잡고 이게 믿음과 사랑과 사랑의 수고를 다하며 거룩함에 거하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자녀 해산을 포함한 가정의 여자 역할에 충실히 할 때 하와가 당했던 미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믿음의 파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몇 곳에 이런 수고를 요하는 구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요, 정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공부 세팅이라면 제가 질문을 받겠지만 예배 세팅이라서 질문 못 받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 브리스길라 같은 또 드보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지금도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종들이 자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간섭으로 말씀해 주시고 내 주님의 음성만 더 크게 선명하게 들려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세대 일으키는 그 사역에 견인차 역할 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 그런 여성 사역자들 많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